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순종은 생각보다 쉽다, 순종은 생각보다 쉽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일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만약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적 리더가 되고자 한다면 이 순종은 필수적인 것이 되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성경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인간인 아담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하였더니 모든 인류는 죄인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에는 영향력이 있고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순종에도 쉬운 순종이 있고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쉬운 순종은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집에서 엄마가 밥 먹어,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 퇴근합시다. 너무 기분 좋죠? 쉬운 순종이라는 것이죠. 쉬운 순종의 특징은요, 별로 고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려운 순종이 있습니다. 이번 금요 성령 기도회 때, 우리 청년부 기도회 때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다이어트 중이다. 지금도 다이어트 중인데 잘 안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행동으로는 실천이 안 되는 것, 어려운 순종이죠. 성경에 이 어려운 순종, 힘든 순종을 굉장히 쉽게 한 것처럼 보이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른 것이 믿음의 선조이고 또 순종의 사람이고 또 순종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요,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다른 세상에서 사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그런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아브라함은 완성형 인물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았었던 아브라함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분명히 훈련 가운데, 순종 가운데 실패할 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순종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으로서 첫 발을 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영락청년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순종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하나님의 비전에 우리의 발을 담궈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기는 기원전 약 2500년 전이었습니다. 이때는 청동기 초기 전기시대인데요,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있던 시기였는데 아브라함이 살던 장소가 어디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번화하고 세련된 지역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고대 도시 가운데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갈대아 우르를 중심으로 최초의 폴리스, 도시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번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특별히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달의 신, 신, 달의 신 이름이 신이에요. 신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가 하늘을 주관하고 자신들을 번영하게 하고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동일한 우상 숭배의 위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이 기물들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부를 축적하였고 준 재벌에 속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곳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말씀하시죠. 오늘 그 말씀이 1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 하십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성경 보니까 약간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정든 고향 집을 버리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부모님께 불효하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그가 머물렀던 아브라함이 거처하던 곳은 바로 과거의 자리, 우상 숭배의 자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창세기 12장이 있기 전에 창세기 11장에서는요 바벨론 탑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교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우리가 신으로 추앙받고자 하는 인간의 종교적 본성을 보여준 사건이었죠. 그 바벨탑이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가 있었던 그 자리, 우상 숭배가 성행하던 자리, 인본주의가 횡행하던 그 자리, 그 과거의 사실을 과감하게 끊기를 아브라함에게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삶 가운데요. 내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안주하고 있고 또 익숙했던 그 자리와의 단절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평안함을 느꼈던 그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라는 것이죠. 완전한 분리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 거하면서도 그 세상의 거리와 거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과 신앙의 이중적 삶, 두 양쪽의 양다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떠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나요?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안주하였던 곳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도대체 이 땅이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은 그 곳을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주고 있는 땅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향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아브라함 너에게 보여줄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비전의 초청은 굉장히 미래적입니다. 아직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일단 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한번 가보지 않을래? 하고 우리를 초청한다는 거죠. 이 초청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믿음의 순종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이 목사님께서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과거에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여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담임 목회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그 교회가 중국 선교를 하는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기독교 교육 전공자이시거든요. 그것으로 기독교 교육으로 유명한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또 박사학위도 받은 중요한 기독교 교육학자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중국 선교의 중심을 잡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국 선교를 해야 될 상황인데 중국 가기가 너무 싫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땅이 과거 20년 전에 별 볼품 없었을 뿐더러 중국인들은 자신의 눈에 보일 때는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아주 귀찮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하고 그냥 순종하여서 중국 선교에 몸을 담았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을 다녀온 횟수가 약 80번이 되고 매년 최소 3번에서 4번은 중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현재 이 목사님은 중국 정치계와 또 기독교계에서 모든 이들이 초청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목사님이고 또 한국에만 오면 가장 먼저 중국의 대표인들이 이 목사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 그토록 가기 싫었던 중국 선교였는데 일단은 가야 된다고 하니까 순종해서 가긴 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더니 맨 땅에 헤딩했더니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은 기독교 교육 전공자기 때문에 선교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었는데 그래서 삼자교회가 뭐고 지하교회가 뭐고 이런 사실 전혀 몰랐고 그냥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놀라운 여파들이 중국 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디자인하는 그런 주특기가 있었는데 중국교회에 가니까 그런 주일학교라고 하는 게 아예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 대해서 가르쳐줬더니 그것이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기가 주일학교 세팅하는 거라 중국교회 최초로 주일학교를 세팅한 겁니다. 중국교회 지도자들 다 불러서 주일학교 세미나를 연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주일학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대체 내가 왜 중국 선교에 참여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한 채 중국 선교에 뛰어들었다. 그런데 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을 변화시키고 중국 가운데 주일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지도자들을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나중에서야, 지금에서야 깨닫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일단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큰 깨달음이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시작할 때요,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지수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불확실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나에게 완전히 다 이루실지는 모르지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비전에 발을 담그게 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그 길을 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않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으셨고 지도를 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특별한 가이드를 해주신 것도 아니지만 그냥 떠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순종해서 가다 보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선하신 길에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가 계획한 내 인생대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 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 가운데 순종으로 반응하였고 하나님 비전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비전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오늘 4절 말씀 보면 초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의 비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길에 빛이 되고 우리 길에 등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바로 순종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 믿기를 좀 두려워하는 분이 있어요. 좀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다 버리고 떠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조금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또 나만의 그런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요, 우리 삶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쇼컷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날고 긴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면 다시 제자리 원점입니다. 제자리 맴도는 그런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집트에서 해변길을 따라가면 약 1회, 7일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40년 걸렸죠. 정말 이게 말이나 됩니까? 7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아서 그 세대가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을 때에야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죠? 그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에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들의 인생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이 청년의 시기에 빨리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쇼컷은 무엇인가? 바로 순종 잘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눈앞에는 안개와 같고 정확한 모든 것을 로드맵을 알 수는 없지만 한 발 한 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억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새 알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나아갔고 결국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거리가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입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뭐 잘 보인 것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 조금이라도 한 것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별로 특별한 것 없습니다. 아브라함, 우리와 동일한 한 인간이었고 그도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왔던 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시기가요, 그의 나이 75세입니다. 그의 아내 사례가 60세인 때죠. 사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동일한 나이, 비슷한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사신 줄 압니까? 175세입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남자가 77세, 여자가 84세인데 어림잡아 평균 80세로 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의 나이를 당시 생존하는 나이로 환산하게 되면 약 34세입니다. 우리로 치면 딱 청년기이죠. 이 아브라함, 찬란한 청년기의 인생을 살고 있었고 너무나 하고 싶은 것도 할 일도 많은 나이였습니다. 자기가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안락하고 평안한 공동체와 가족과 아버지가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것, 그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딱 절반의 순종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 보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떠나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분리와 단절을 요청하셨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떠날 때 말씀 보게 되면 5절 이하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가 떠날 때 조카 룻을 데리고 가고 그가 모은 모든 재물과 그의 종들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짐을 싣고 바리바리 짐을 싣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어딘지도 모르고 가다가 만약에 나 실패하면 나만의 인생 플랜 B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험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절반의 순종만 한 겁니다.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 순종의 길을 떠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아브라함의 자기 노력과 자신의 공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긍휼 때문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 가운데 그냥 살아가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게 되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한 것이 있어서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빚어가시는 한 영적 인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비침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비춰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연약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여러분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십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축복을, 네 가지 축복을 담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민족적 축복입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민족을 정말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영향력의 축복입니다. 네 이름을 이 세대와 이 시대 가운데 뛰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예술적인 영역에서 또 이 세상에 드높이는 이름으로서 성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또 3절에 보호하심의 축복을 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하나의 언약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공동 운명체로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 네 번째로 열방의 축복.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모든 그림을 다 알 순 없지만 그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시작, 믿음의 순종의 출발점, 그 이후 믿음의 여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오늘 7절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보여줄 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땅이 어딘가, 7절 보면 아브라함이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을 거십니다. 내가 보여준다고 했던 그 땅 있지?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이 구체적인 이 디테일함이 느껴지십니까? 무작정 하나님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그 순간이 오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것을 이제 그 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하였다. 아브라함 인생에요 첫 번째 예배의 장면입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가 반쪽짜리 순종이었지만 그래도 그 말씀 의지하여서 순종해 봤더니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네.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자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자신의 첫 예배를 올린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참 저는 인상 깊었던 건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텐트를 친 거예요. 장막을 친 거예요. 집을 지은 게 아니라요, 언제든 떠날 수 있는 노매드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더 이상 안주하지 않고 내가 그곳을 머물 곳으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다시 짐 정리해서 떠나겠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비전 가운데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순종의 인물로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